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전혀 무죄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시고 33년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벌을 당하심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죽으실 수 없는 이 생명의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에도 해골이 뒹구는 죽음의 동산에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으십니다.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셔서 한 강도는 회개시켜 구원으로 데려가시고 또한 강도는 여전히 완악함으로 마침내 죄의 값인 그대로 죽어 영원한 저주의 형벌로 내려가고 맙니다. 비록 빌라도는 예수교를 죽음에 내어줬지만 역사 속에는 없었던 죄명을 예수교의 십자가 위에 붙이게 되는데 그 죄패는 죄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분을 표기하는 십자가형과는 어울릴 수 없는 모습도 예수도의 십자가 위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인을 죄인으로 처형하는 현장의 철없는 군인들은 정의나 진리나 생명과는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십자가형에 고통당하는 소리와 붉은 피가 떨어지는 바로 그 밑에서도 모든 것을 오락거리로 삼고 즐기려는 안타까움도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인 오락을 찾아 즐기는 것도 자신들의 인생이나 일터의 무료함과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유에서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인생의 희락을 잃어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철없는 군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도 오락실은 상황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데서 신비감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삶 자체에서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고 움직이는 곳에 모든 곳에서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구원의 신비한 역사를 감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생명의 주님께서 해골의 곳으로 가심을 봅니다.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거짓 충성을 고백하고 드디어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넘겨받고 신속히 이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 어울리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택된 백성이요, 자신의 나라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1절이었죠. 이런 안타까움을 보았지만 생명의 주님을 그 생명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이기 위해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 넘겨받음에 그를 맡음에라는 말씀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파라람바노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이기 위해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반응은 이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함께 영생을 누리든지 불신으로 죽이는 데 동참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짓고 영원한 어둠으로 가든지 이 역사 속에 난 사람들의 운명은 이두 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7절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십자가형은 달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일반적이어서 예수도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자신을 번제로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머리에는 가시관을 눌러 씌우고 채찍을 당하여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힘이 모자라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이라든가 공간복음에 다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을 지으신 주인, 즉 죽음과는 관련이 없으신 주님께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이 충만한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지만은 크라니온, 헬라어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쉽게 갈보리 갈보리 하는데 칼바리아, 라틴어입니다. 바로 로마어죠. 죽음이 충만한 해골이 뒹구는 죽음의 동산으로 들어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 이것을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특별한 표현이 해골의 동산으로 나아가시는 것은 18장 13절에 안나스에게 또는 18장 28절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던 표현이 아니라 나아가시니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뭘 말입니까?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셨던 주님은 죽음에까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끌려오셨지만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에 18절 상반절인데 결코 아무도 바라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높이 들려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죽음은 잘 염을 한 다음에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리는 죽음은 저주받은 사람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적인 예를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사무엘 상 31장 10절이죠. 에스더서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22.5m 정도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고 맙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이고요. 다시 그의 열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후에 역시 나무에 달리는 모습이 9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높이 들리실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장 14절이죠. 예수께서 인용하신 내용이 민수기 21장 8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고 9절에 보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높이 달린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도의 죽음은 높이 달려 만인에게 알려져야 하고 대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도의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의 첫날, 즉 부활의 승리의 날에 그의 죽으심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8절 하반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대로 강도 두 사람을 좌우에 함께 처형함으로써 예수들을 강도와 같은 취급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이 사실이 1세기 말엽에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예수도께서 강도 사이에 십자가를 치신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양쪽에 달린 강도는, 우편 좌편의 강도는 이 역사 속에 난 모든 사람들의 대표격입니다. 한 강도는 비방하고 함께 조롱했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 그 중에 한 강도는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고 자신들은 죄로 인해서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음이 없으시다고 말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에 회개해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같은 죄인인 것으로 보였지만 한 분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것은 사실 온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다는 데서 가장 죄가 많으신 분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다른 두 강도는 그들의 죄값으로 당연히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자신의 죄를 함께 못 박히시는 예수께 맡김으로 의인이 되었고 한 강도는 자신이 지은 죄는 물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그림을 하나 생각하면 민수기 16장에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들이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16장 41절에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에게 연병이 번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해서 그 향으로 속죄를 함으로 치료가 시작되었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48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바로 서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죠. 이런 입장에서 죄의 해결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서신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된 왕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변 상황을 요한 사도는 찬찬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의 죄명을 십자가 위에 붙이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예수기도에 달리신 십자가의 폐가 빌라도와 유대인들과의 시비거리가 되지만 이것에도 빌라도가 양보하지 않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을 허락한 것과는 다릅니다. 죄 없이 죽으시니 죄패가 있을 리 없지요. 그 죄패라고 붙인 것이 죄명이 아니라 주님의 신분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데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19절 그랬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왕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출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자신의 정치 생명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빌라도가 알고 있었을까 의문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방 총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류에 선포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증거가 가능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만 기록하면 되겠는데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 말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는데 그 다음에 헬라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어입니다. 또는 히라버라 그럽니다. 꽃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와 그런데 로마어는 뭡니까? 라틴어입니다. 이 헬라와 라틴어는 많은 영어에 어근이 됐던 그런 언어입니다. 예수도는 단순히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이 빌라도의 의도이거나 유대인들의 바라던 것이 아닌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이 죄패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는 이 3개국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되심을 이해해도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는 종교의 대표였다면 로마는 정치의 대표이고 헬라는 그리스는 철학과 문화의 대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보고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앞에 이 나사렛 예수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빼놓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나 권위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십자가에 죽이게는 하였지만 사실 개운치 못하고 무엇인가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죄패까지 이렇게 쓴 것이 마음에 많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에 고치라는 요구를 해보지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빌라도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선동된 무리들이 예수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형 집행을 의로심에도 불구하고 판결해 놓고 그보다 작은 이 일에는 오히려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우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죄패를 쓴 것은 어쩌면 자책에 대한 작은 위로일 수도 있지만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역시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사도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 표현을 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즉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죄를 해결받은 믿음의 사람들마다 그 벗겨진 의의 옷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창조하신 이의 모습을 회복하고 생각과 지식에까지도 세워짐을 입은 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도 위에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죄명이 아닌 신분을 쓴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예수도의 죄패, 유대인의 왕이 예수도의 예언과 탄생과 근거진 히브리어로만 쓰여지지 않고 당시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3개국의 언어로 쓰여진 그 속에는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의 구속과 왕 되심도 그대로 보이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인 나를 위한 희생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 두 절입니다. 주변의 일까지도 어찌 보면 장난스러운 모습인 것 같지만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 걸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 죽으심의 주변에서조차 증명되고 검증되는 것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애씀을 이곳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도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도록 그의 입었던 옷을 모두 벗김을 당하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벗겨진 옷들은 철없는 로마 병사들의 오락거리가 되고 있음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이 군인들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까지 입으셨던 옷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네 사람의 군인에 의해서 나눠지는 이야기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이라는 데서 신비와 감사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이고 보이는 옷보다는 예수께서 입으셨던 영광의 옷을 벗어 그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사도도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귀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귀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23절 상반절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에 걸쳤던 것들이 모두 아마 다섯 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속옷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것은 겉옷이 머리 수건에서부터 네 개를 나누는 데까지는 이 네 사람의 병사에게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군인들은 이것을 얻는 것을 어쩌면 귀하게 여겼던 것 같고 심지어 제패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패를 붙인 사람의 신비감도 가진 것 같기도 하지만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밑에 그것도 달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릴 터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조차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물론 옷을 바꿔 입힌 후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셨지만 그 옷에 피가 묻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옷 한 개씩을 나눠 가졌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비 뽑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3절 하반절 글이 되어 있죠. 특히 이것은 몸에 직접 닿았던 옷이라 조금은 경계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군인들은 어느 정도 이것을 오락거리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24절 상반적인데 군인들은 머리를 쌌던 수건으로부터 겉옷을 하나씩 나누고 기운 것이 없이 통으로 짠 속옷을 어떤 방식이든 제비 뽑기로 이긴 사람이 가지자는 그럴듯한 제안을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이 덧대어서 기운 것이었더라면 그 기운 부분을 아마 뜯어서 나눌 그런 기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럼에도 신앙의 사람인 요한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그 보는 사람의 세계관에서 결정됨을 우리가 여기서도 배우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24절 중반절에 인용되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그 침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탈출해보고자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내려다보고 있을 사형수들의 옷을 나누는 것조차 오락을 삼고 있지만 이 세속적인 모습에서도 사도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 성취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22편 18편의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어렵고 힘겨울 때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소연으로 후일에 역시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여러 부분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4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계속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에게 이것도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자신의 원하거나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찾게 되는데 요한사도는 로마의 십자가 형장에 어울리지 않은 군인들의 이런 모습을 그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하는 24절 하반절이 맞습니다. 오늘날만큼이나 인권이나 또 주권이 말로는 강조되는 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성결하지 못하면 요한사도의 표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와 모임에서도 조차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계로 저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흠과 티가 없으시고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동산, 해골의 동산으로 나아가 죽으심은 오늘 바로 우리를, 나를 해골과 죽음에 충만한 저주에서 빼내어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비록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였지만 골고다에 못 박히신 예수도의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아닌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의 왕이라는 주님의 신분의 표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도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조차도 낱낱이 성경을 이루어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이자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가지고도 오락하는 그런 군인들과 같은 자세를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높이 달리신 죽음을 전하여 나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